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완벽하게 다루는 당신 옆자리의 다른 누군가입니다.
아, 정말 시작부터 아주 묵직한 문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전 세계 사무실을 휩쓸었던 거대한 공포를 단숨에 관통한 이 서늘한 선언에서부터 오늘의 심층 탐구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청시자님, 고대 로마 제국이 수만 킬로미터의 포장도로를 깔아서 인류 문명을 폭발적으로 팽창시켰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로마의 길 말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흙과 돌이 아니라 실리콘과 코드로 이루어진 새로운 지능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도로가 깔리고 있는 셈이죠.
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도로 위에는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자율적인 존재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 바로 젠슨 황 실리콘의 카이사르 12장, 인간과 기계의 공존을 통해 이 낯선 존재들을 경쟁자가 아닌 완벽한 동료로 만드는 생존의 법칙을 해부해보려 합니다.
사실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젠슨 황의 통찰은 단순히 기술 발전 속도를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방금 오프닝에서 언급하신 그 냉혹한 선언 있잖아요. AI가 아니라 AI를 쓰는 사람에게 밀려날 것이다. 이 말은 사실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아주 보편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진리요? 그러니까 도구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철제쟁기를 쥔 농부가 나무쟁기를 든 농부의 토지를 결국 흡수하게 되잖아요.
아, 네네.
그리고 방적기를 도입한 공장이 수공업자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낸 것과 완전히 동일한 역학입니다. 도구는 언제나 그것을 손에 쥔 자의 물리적 한계를 확장시켜 주었고 그 도구를 외면한 자들을 도태시켰죠.
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연산 속도를 확장시켜주는 도구의 역학이라면 청취자님이나 저나 쉽게 수긍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본질적인 공포는 도구의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에 있지 않나요?
질적 변화라?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번 도구는 사람의 근육을 대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처럼 추론을 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심지어 결과물을 창작해낸단 말이죠.
아, 인지적인 능력을 모방하는 부분 말이죠.
맞습니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지능의 영역을 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과보 산업혁명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실존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닐까요?
방금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지능을 모방하는 도구라는 특이점이 바로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의 진원지거든요.
네, 다들 거기서 막막함을 느끼니까요.
그래서 젠슨 황은 이 막연한 두려움을 해체하기 위해 두 가지 개념을 아주 날카롭게 분리합니다. 바로 직업, 그러니까 잡과 과업, 즉 태스크입니다.
아, 직업과 과업이요? 보통은 우리가 그냥 섞어서 쓰지 않나요? 내 직업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내 과업이니까요.
맞아요. 일상적으로는 혼용해서 쓰죠.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층위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직업은 한 인간이 조직과 사회 내에서 수행하는 거시적인 역할이자 궁극적인 목표의 집합체입니다. 반면에 과업은 그 직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매일 처리해야 하는 잘게 쪼개진 단위의 기능적 행동들이죠.
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압도적인 효율로 대체하고 있는 건 직업 자체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뺏어가는 건 직업이라는 거대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 직업 안에 포함된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업의 영역을 가져가는 거죠.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약 10년 전인가요? 인공지능 분야의 석학인 제프리 힌튼 교수가 했던 유명한 예측이 떠오르네요.
아, 방사선과 의사들에 대한 예측 말이죠.
네, 맞아요. 당시 힌튼 교수가 5년 안에 AI가 인간보다 엑스레이나 MRI 영상을 훨씬 더 잘 판독할 테니까 방사선과 의사를 양성하는 건 낭비라고 단언했었잖아요.
사실 기술의 발전 궤적만 딱 떼어놓고 보면 힌튼 교수의 예측은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기계가 더 잘 보긴 하니까요?
네,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 알고리즘은 인간의 눈으로 포착하기 힘든 미세한 픽셀 단위의 패턴까지 순식간에 분석해내거든요. 수천 장의 의료 영상을 들여다보고 미세한 종양 흔적 을 찾는 영상 판독이라는 과업에 있어서는 기계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죠. 방사선과 의사라는 직업의 수요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과업과 직업의 차이입니다. 영상 판독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과업이 자동화되었는데도 의사가 더 필요해졌다는 건 그 직업의 본질이 단순히 흑백 사진 명암을 구별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과업은 뺏겼지만 직업의 본질은 남았다.
네, 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최적의 임상력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AI가 눈이 짓무르도록 사진을 들여다봐야 했던 그 과업을 순식간에 대신해주니까 의사들은 환자의 전체적인 병력,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같은 훨씬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지적 여유를 얻게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진단의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지니 병원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정밀의료 서비스를 더 많은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와 규모가 커지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선순환이 일어난 겁니다.
듣고 보니 1980년대 전자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엑셀이 처음 등장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아, 엑셀 사태.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네, 그때 회계사들이 다 길거리로 나앉을 거라고 엄청난 공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부 숫자를 맞추고 계산기 두드리던 산술적인 과업은 소멸했지만 회계사들은 오히려 재무 컨설턴트로 진화했죠.
정확합니다. 그 절약된 시간을 활용해서 기업의 자본 흐름을 분석하고 인수합병 전략을 짜는 고차원적인 일을 하게 된 거죠. 과업의 소멸이 직업의 소멸로 이어진 게 아니라 직업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지렛대가 된 셈입니다.
자, 청취자님, 여기서 저희가 정말 흥미로운 모순점, 일종의 역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역설이요?
네, 도구가 우리의 업무 처리 시간을 이렇게 순식간에 단축해준다면 이론적으로 우리는 일을 덜 하고 좀 편해져야 정상 아닌가요?
아,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런데 젠슨 황은 잉여 시간이 생길수록 인간은 끊임없이 더 바빠질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일이 줄었는데 왜 더 바빠진다는 걸까요?
도구가 일을 다 해주는데 더 바빠진다. 일견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끝없는 욕망과 성취욕을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욕망이요?
네. 오늘 다루는 텍스트에 엔비디아 내부에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나옵니다. AI 코딩 비서인 커서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 벌어진 현상인데요.
아, 코딩 비서.
이 AI 비서가 엔지니어들을 대신해서 뼈대 코드를 작성하고 버그도 찾아내고 복잡한 문서를 다 요약해주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효율이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경제 논리라면 남는 인력을 구조 조정해서 비용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과거의 경영 방식이라면 당연히 그랬겠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오히려 엔지니어 채용을 대폭 늘렸습니다.
와, 효율이 올라갔는데 사람을 더 뽑았다고요? 왜 그런 거죠?
생산성의 한계선이 돌파되는 순간 기업과 인간의 목표 지점 자체가 저 멀리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개발 기간이나 인건비라는 물리적 제약 때문에 감히 시도조차 못하고 서랍 속에 묻어두었던 거대한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아, 예산이 없어서 엎어졌던 기획들?
네, 그게 이제는 현실적인 예산과 시간 안에 실행 가능한 목표로 다가오는 겁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몇 달을 매달려야 했던 기초 공사를 AI가 며칠 만에 뚝딱 끝내준다면 기업은 남는 시간에 쉬는 게 아닙니다.
그 기반 위에서 더 거대한 성을 쌓으려고 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더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들죠. 아이디어는 무한하지만 과거에는 실행력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AI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 무한한 아이디어를 전부 현실화하려는 폭발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하나를 넘으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산을 찾아 나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은 결국 더 가치 있고 난해한 문제를 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몰입하게 되는 거죠.
물리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의 영역에는 거대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당연히 공백이 발생하죠.
게다가 지금 전 세계가 심각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당장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도 있고요. 이 텅 빈 생산 현장의 공백은 누가 채우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젠슨 황이 2026 CES에서 제시했던 개념이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넘겨받는 새로운 시대의 이민자 그룹, 즉 AI 이민자라는 개념입니다.
아, AI 이민자.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경제성장의 역사를 보면 인구 감소나 노동력 부족 위기는 항상 새로운 이민자들의 유입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거든요. 그들이 제조, 물류, 건설 등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현장에 투입되어 경제의 파이를 키워왔죠.
그렇죠. 이제 로봇 공학과 결합된 AI가 인간이 기피하는 깊은 광산, 극도로 위험한 화학 공장, 밤낮 없이 돌아가야 하는 물류창고에서 육체적 과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인구 절벽 위기 앞에서도 글로벌 경제가 멈추지 않고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주체인 거죠.
그런데 제가 텍스트를 보면서 더 놀랐던 건요. 이 이민자들의 활약이 단순히 매연 뿜어져 나오는 공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화이트 칼라들이 모여있는 사무실 풍경도 완전히 재편하고 있죠.
네. 책에서 묘사하는 미래 사무실을 보면 생물학적 직원인 우리 인간하고 디지털 직원인 인공지능이 유기적으로 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직원이 단순히 뭐 텍스트 좀 요약해주는 챗봇 수준이 아니던데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른바 에이전트 AI로 진화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에이전트 AI라면 어떤 자율성을 말하는 건가요?
과거 언어 모델은 인간이 프롬프트,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면 수동적으로 답변 하나 뱉어내고 작동을 멈추잖아요.
네네, 일회성이죠.
하지만 에이전트 AI는 부여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플랜을 짜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파리 여행 일정을 짜라고 하면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해 항공권과 호텔을 찾고 예약 페이지에 접근한 다음 그 결과를 캘린더에 짜놓기까지 하죠.
와, 모델 자체가 독립적인 메모리를 가지고 도구까지 쓴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목표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궤도도 수정합니다. 단순한 도구의 범주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행위자, 즉 진짜 노동력이 된 겁니다.
그 자율성 때문에 기업 조직도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맞이한다는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CIO, 정보기술 최고 책임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말이죠.
아, 미래 IT 부서의 역할 변화에 대한 대목이군요.
네. 미래 IT 부서가 회사 내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해주는 관리 부서가 아니라 수십억 명의 디지털 직원을 관리하는 인사팀, 즉 HR로 변모할 거라는 통찰이요.
그게 기술적으로 아주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추론하고 행동한다면 인간이 그걸 관리하는 방식도 달라져야만 하거든요.
도구가 아니라 직원 대우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네,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인간이 켜고 끌 때만 의미가 있는 책상 위의 계산기나 엑셀 같은 거였잖아요. 하지만 에이전트 AI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라면 회사는 어떤 AI 모델을 우리 팀에 도입할지 결정하는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 모델을 고르는 게 채용이다.
네, 그리고 도입된 AI에게 기업의 고유한 규정, 보안 가이드라인, 내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은 신입사원 온보딩 교육이 됩니다.
세상에, 소프트웨어 패치를 까는 게 아니라 사내 윤리 규정집을 쥐어준다는 비유가 딱 맞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디지털 직원이 환각현상 없이 목표한 성과를 제대로 내는지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주는 건 완벽한 성과관리 영역이고요. IT 부서가 코드 결함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행동 강령과 성과를 조율하는 인사팀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심지어 이 텍스트를 보면요. 디지털 직원들이 엔비디아의 AI 공장 내부에서 수십억 개 트랜지스터가 얽힌 차세대 AI 칩 설계를 직접 주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창조하는 무한한 지능 생산 궤도에 진입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취자님, 여기서 아주 실존적인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직원들이 데이터 분석, 전략 실행, 심지어 새로운 칩 설계까지 도맡아 하는 이 세계에서 생물학적 인간인 우리는 도대체 어떤 최종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인데요. 젠슨 황은 이 지능이 흔해진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희소해지는 인간의 본질적 능력을 두 가지 역할로 요약합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지휘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난 연산 능력으로 수만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해도 그건 결국 어떻게, 즉 how에 대한 대답일 뿐입니다. 인류가 마주한 난제들 중에서 당장 무엇을 풀어야 하며 그것을 왜 풀어야 하는지 그 목적성을 설정하는 건 순전히 인간 지휘자의 몫이라는 거죠.
아, 기계는 목적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조율하는 통합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겁니다.
결국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의도와 방향성이 가장 강력한 자원이 된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역할은 뭡니까?
두 번째는 미술관의 큐레이터입니다.
큐레이터요? 작품을 선별하는 사람 말인가요?
네. 비슷한 결의입니다. 인공지능은 1분 만에 수백 개의 유려한 마케팅 문구나 멋진 디자인 시안 혹은 신약 후보 물질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생성 비용이 0에 수렴하는 시대죠.
양적으로는 넘쳐나겠네요.
네, 하지만 그 압도적인 양의 결과물 중에서 무엇이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인지, 무엇이 윤리적 선을 지키면서 사람들의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선별하는 건 전적으로 큐레이터인 인간의 몫입니다.
아, 젠슨 황이 이 선별 능력을 취향 혹은 안목이라고 정의한 부분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무한한 지능의 바다 속에서 인간의 가치관과 철학을 기준으로 옥석을 가려내는 능력입니다. 기계가 질병을 완벽히 진단할 수는 있겠지만 절망에 빠진 환자 눈을 맞추고 두려움에 공감하며 치료 의지를 북돋은 건 연산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공감과 창의적 직관, 윤리적 판단 기준, 그 인간성 자체의 시장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통찰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통찰을 뒷받침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술적 변화가 바로 프로그래밍의 종말입니다.
아, 프로그래밍의 종말.
과거에는 컴퓨터를 쓰려면 인간이 기계의 언어에 맞춰서 C++나 파이썬 같은 복잡한 기호를 수년씩 공부해야 했잖아요. 극소수의 전문가만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권력을 독점했죠.
맞아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죠.
하지만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컴파일러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바로 인간의 언어. 그러니까 청취자님과 제가 지금 쓰는 이 일상 언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님, 이제 컴퓨터랑 소통하려고 복잡한 외계어를 배울 기회가 없다는 거네요?
네. 아이디어와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자연어로 컴퓨터의 무한한 파워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의 민주화가 달성된 겁니다.
와, 내가 평생 농업이나 건축, 심리학 쪽에서 쌓아온 지식만 확실하다면 우리말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 의도를 구현해줘 라고 지시하는 순간 수천 명의 디지털 직원을 거느린 팀장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거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술의 르네상스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당장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기서 젠슨 황 개인의 아주 치열한 행동 철학이 등장하는데요.
아, 2023년 대만 국립대학교 졸업식 축사 말씀이시군요.
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달려라, 걷지 말고. 먹이를 잡기 위해 달리든, 먹이를 되지 않기 위해 달리든 어쨌든 뛰어야 한다.
약육강식이라는 자연계의 맹렬한 법칙을 실리콘밸리에 그대로 대입한 통찰입니다. 인공지능 연산을 담당하는 GPU 성능이 지난 10년 동안 무려 10만 배나 도약했거든요.
10만 배요? 무어의 법칙을 아득히 초월하는 거네요.
네. 지수함수적 폭발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속도 앞에서 걷는다는 것, 즉 현상 유지만 구집하는 건 생존 경쟁에서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입니다.
사실 젠슨 황의 기업가로서의 삶 자체가 그 달리기를 증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초창기에 칩 개발 연속으로 실패해서 파산 직전이었을 때 그가 일본 세가의 CEO 찾아가서 자기 오판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금 빌렸던 굴욕의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칩 시장에서 밀려났을 때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AI 연산용 그래픽카드로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극단적인 방향전환, 피봇을 감행하기도 했고요.
세계 1위 시가총액을 다투는 기업의 수장이 매일 아침 우리는 파산하기 30일 전이다. 이런 절박한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게 거대한 적이 아니라 내부의 나태와 오만이었음을 뼛속 깊이 깨닫고 있는 거겠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가 주문한 달림은 눈 감고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맹목적 속도전이 아닙니다. 시장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기존 방정식이 틀렸음을 인지했을 때 미련 없이 선회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개인적인 민첩성을 뜻합니다.
아, 민첩성. 그걸 유지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도구가 바로 끝없는 배움이겠죠.
맞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젠슨 황은 매일같이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최신 언어 모델을 개인 과외 선생님으로 쓴다고 하잖아요.
네, 복잡한 논문이나 트렌드 마주하면 내가 완벽히 이해하게 12살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줘 라고 묻는다고 하죠. 매일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그 초보자의 태도요.
네, 기술의 최전선을 개척하는 CEO조차 매일 신문물 앞에서 기꺼이 초보자가 되는데 우리가 멈춰서서 관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다룬 이 텍스트가 던지는 최종 메시지는 명확하네요. 다가올 미래는 인간이 통제권을 잃고 기계에 종속되는 디스토피아가 아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상상력과 결단력이 극도로 발전된 도구와 결합해서 이전에 없던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차원의 르네상스입니다. 단, 치열한 학습의 의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겠죠.
천천히 걷는 자는 주변에 익숙하고 안전한 풍경을 음미하며 안도하겠지만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리는 자만이 아무도 밟지 않은 새로운 지평선의 구조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의 끝에서 청취자님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인간의 일상 언어가 기계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었고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다운 안목과 깊은 공감 능력이 비즈니스 세계의 예리한 무기가 된 시대입니다.
네.
그렇다면 청취자님, 우리는 지금 최신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익히고 트렌드를 쫓는 것에 투자하는 시간만큼이나 나만의 확고한 철학적 기준을 세우고 타인을 깊이 이해하려는 인간성을 단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당신을 대신해 실물을 띄워줄 수 많은 디지털 직원을 지휘하기 위해 내일 하루 당신만의 인간성 커리큘럼은 어떤 배움으로 채워질 예정입니까?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흐르는 새로운 인프라 위에서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결정해줄 아주 훌륭한 나침반 같은 질문이네요.
길은 이미 열렸고 그 위를 함께 달릴 새로운 동료들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갈 우리의 선명한 의지뿐입니다. 청취자님의 다음 질주를 응원하며 오늘의 대화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